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리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나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뭐 익숙한 이 오병이의 기적 얘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마 뭐 수도 없이 설교도 듣고 또 많이 읽기도 했던 기적의 본문이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 얘기를 얼마나 믿고 믿음으로 이 얘기를 읽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누구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얘기는 하나의 실화처럼 들리거나 무슨 애들이 읽으면 동화처럼 듣지 이걸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로 누가 듣겠습니까?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생각하는 갈 때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그런 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로 읽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의 폭은 넓어질 수 있겠죠. 생각하는 힘도 길러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또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하고 생각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태는 제자들에게도 충분히 생각할 거리가 된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믿음 테스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한번 13절 14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는 헤롯 왕이 왕궁에서 얼마나 풍성한 잔치를 벌였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왕의 생일이니까. 그 풍성한 왕의 잔치의 끝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어쩌면 가장 풍성한 식탁과 가장 질이 좋은 포도주나 그런 산의 진미를 놓고 파티를 벌여도 그 끝은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빈들로 나갑니다. 빈들이란 왕궁과 상치되는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빈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빈들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빈들로 나가셨는데 문제는 그곳에 사람들이 잔뜩 따라온 거죠. 또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서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자 했을지 모르죠. 세례 요한은 떠났고 그에게 남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다듬고 기억하고 또 한번 결의를 새롭게 해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걷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고자 빈들로 나가셨지만 그러나 그곳에 또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무리 지어서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기야 뭐 세례 요한까지 떠났으니 이제 누구를 찾아보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성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연예인만 조금 돼도 사인 자꾸 해달라면 성가셔야 해요. 물론 좋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사인도 해주고 하지만 사진도 찍어주고 하지만 그건 어째 성가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쫓으시는 무리를 쫓는 무리를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 애통이 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얘기를 듣지만 기적의 출발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여기는 표현은 뭐 몇 차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애간장이 타는 그런 절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냥 덤덤하게 바라보거나 성가시하거나 왜 또 저자들이 나를 따라왔나 이게 아니라 그 무리를 보고 정말 애간장이 타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애통 아닙니까? 슬픔의 고통 아니에요?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온 무리 속에 있는 병자를 또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보는 환경부터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빈들이다, 광야다. 그리고 거기에 무리 지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의지할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뭐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쫓아왔겠어요? 다 안정된 삶을, 지극히 안정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까지 예수님을 왜 따라오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형편과 사정이 절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아침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사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나름대로 절절한 사정들이 있어야 아침 예배까지 나오지 뭐 편하고 편하기만 하면 뭘 아침 예배까지 나오겠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길래 뭐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누구 전도라도 할 사람이 있길래 절절한 사연들이 있길래 이 아침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는 소중하다고 믿는 거죠. 뭐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도 소중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아침 예배 나오는 분들이 11조 교인이다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 절절한 사정들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이 와서 내가 설교를 헛소리하고 가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는 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하다 또 이렇게 얘기가 새는. 어쨌건 이 불쌍히 여기를 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역이 아니라 직업이에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됐다.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다. 불쌍하다.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12번 나와요. 전부 예수님께 쓰이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이에요. 시작.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어쨌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치유하고 하면서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지금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보내셔야죠. 여기 뭐가 뭐고 먹을 게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사과한 것이죠. 가장 적절한 대책을 세운 것이죠. 흩으십시다. 돌려보내십시다. 마을로 돌려보내야 가서 각자 먹을 것 아닙니까? 각자가 흩어져서 먹게 하십시다. 뭐 그 이상 어떤 대책이 있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나무랄 건 없어요. 누구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가 이 기적만은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오병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빌립같이 머리가 좋은 친구는 이거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또 이게 부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200데나리온이면은 200명의 품삯이니까 요새는 하루에 품삯이 올라서 뭐 일당 10만 원을 치면 2천만 원 안에 2천만 원 드는 식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 앞에 5천 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해도 만 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정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고 거기 뭐 딸린 이 식솔들이 있다면 만 5천 2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매겨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누가 무슨 대책을 세울 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빈들에서 일으키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러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대책 없이 돌려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흩으십시다. 돌려보내십시다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은 지금 세례 요한도 이제 떠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 제자라는 어떤 존재냐면은 생각하는 존재를 믿음의 존재로 바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이유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 사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사건.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 이걸 우리에게는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다릅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삶, 그게 기적을 보는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이야말로 믿음이 우리에게 진실로 증명되고 입증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위로부터 오는 음식,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만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것과는 달리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줄곧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경험되어야 합니다. 뭐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 먹고 살지만은 예수님께 갈 때 줄이지 않는다는 것. 안 가도 먹고 사는 세상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줄이지 않고 아니 오히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뭐 구약에 우리가 엘리사, 엘리야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에요. 사르밧 과부 얘기나 기름병 하나, 그 통 하나 밀가루 통 하나 가지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이 부족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케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을 향한 사랑이요 구원을 위한 계획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건 지금 제자들이 이제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나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죠. 어쨌건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는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온 건지 우리는 또 다른 걸 보면 어린아이가 내놓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롯되지만은 기적의 씨앗은 누군가의 나눔, 희생,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방식은 인간의 희생과 나눔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믿음의 씨앗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나눈다는 것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은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내 믿음을 보이라. 그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올해 다시 시선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각 통독반마다 정말 작은 시드 마니가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지겠죠. 그게 어떤 기적을 불러오는지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작년에 그 일을 통해서 뭐 정말 자랑 같아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지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교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뭐 케냐나 뭐 말라위나 뭐 파키스탄이나 또 심지어 우리 이웃이나 심지어 우리 통독반 안에서나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꿈을 갖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올해 그런 열매가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할 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축사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 제자들은 다시 그걸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언제든지 이 제자들에게는 성도들을 먹이려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비록 육신의 필요일지 몰라도 영적인 필요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지만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이 무슨 꼭 필요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보일 때, 우리의 정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보다도 더 작은 걸 보일지라도 과부의 두랩돈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21절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담습니다. 왜 또 하필 열두 바구니에요? 그렇습니다. 열두는 늘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죠. 열두 제자가 열두 바구니에 그렇게 다시 남은 것을 가지고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 정말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우리가 가진 것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생각의 틀을 풍성하되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생각과 믿음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생각에 갇히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틀로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샬롬, 평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손에 있건 없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풍성함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곳간이 비어도 불안하고 사는 사람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이 얘기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 좁디 좁은 생각의 틀, 이성과 합리라고 주장하는 이 생각의 틀을 틀이 없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꿀 것이냐, 이게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그릇에 갇혀진 고작 그런 이렇게 일그러진 믿음으로 살 거냐, 그 기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나로부터 비롯된 사고체계지만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전혀 다른 사고체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해결책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것을 정말 축사하셔서 쓰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각자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63살에 무슨 교회 이런 시작한다 그랬을 때 다 뭐 미쳤다 돌았다 그랬죠. 그러나 저는 주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경험이라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으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진정한 교회가 필요하다면 베이직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베이직 교회는 지금 8년째 이 길을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셔서 개인적으로 드린 인생이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먼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도 부족함에 시달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핍감이요, 부족감이요, 불안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빈들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광야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의 틀이 완성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핍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감에 붙들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어서 이 결핍에 시달리는 세대, 얼마나 지금 다음 세대들이 부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생각의 틀이 믿음의 틀로 바뀌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병이의 기적은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먼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달라고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냐. 정말 우리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옛날에 그때 취임사에서 뭐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 거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했던 건 성경적 주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게 생겼지만은 먼저 선지자에게 기름병과 그냥 밀가루 한 줌을 드렸을 때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그런 기적을 오늘 하루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 가운데 부족함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믿음 없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먼저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가랴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이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기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기이하지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안타까운 모습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풍성하기 이를 데 없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 좁고 좁은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믿음의 틀로 우리 인생이 해석되고 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믿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믿음의 틀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오병이의 기적을 보며 우리의 인생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인생 빚으셔서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양식 되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기대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